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되풀이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몇 살에 죽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죠? 120에 운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때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120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40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이 마감될 무렵인 동시에 모세의 죽음이 임박할 때에 쓰여진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발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거의 마쳐지는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아는데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설교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설교를 종합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BC 1407년 11월 가나안 입성을 두 달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언약이 몇 가지가 보입니까? 1절에. 몇 가지 언약이 보입니까? 두 가지 언약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또 어딥니까? 모압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여기 안 또 있습니까? 또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호렙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호렙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을 했던 유월절을 거쳐서 이제 50일 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흐름과 그림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80살 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데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거쳐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 받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언약입니까? 두 가지 선택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아니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체결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다음 나오는 모압 평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압 평지 언약은 일찍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과 별개의 언약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당시에 20살 미만이었거나 혹은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잘 모르거나 혹은 들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청소년이어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이였으므로 이제 그 첫 세대,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때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와 맺었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렙산 언약과 모압 형제 언약은 언약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아니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이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2, 3절에 보면은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읽는 겁니다. 2, 3절 물론 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는 잠은 다른 잠보다 제가 더 맛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깨우면서 설교해야 되는 저도 이해해 주십시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보았나니 3절에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특이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태어나기 전이거나 혹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 3절에서 마치 이 그 당시에 20살 이하의 사람들에게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한 공동체로 간주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보았거니와 보았나니 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았다라고 말하고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1세대와 똑같다. 모세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일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렸거든요. 하지만은 그들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여러분 맹세가 언약입니다. 맹세가 언약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20살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와 한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모세가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금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와 맺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이미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특별히 여기 이제 역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세계에서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그 역사관의 유형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에 보면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은 전혀 다른데요. 성경을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본 사람들, 2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만이 경험했던 아주 독특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두고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29장 2절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재앙과,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열 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열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때 한 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 단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40년 동안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한 번 신은 신발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40년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았고요.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상화된 기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일상화된 기적이 있었고요. 그들은 떡을 먹지 못했는데 이유는 왜 떡을 못 먹었습니까? 왜 떡을 못 먹었어요? 떡 대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인 그들은 계속 텐트를 치고 이동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꿀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도주 대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했지만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7,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7,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그 어떠한 조직과 형식을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인데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곤란과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그들의 특권은요, 이적을 보았고 기사를 보았고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40년 동안 한결같은 공급을 받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렀고 신발과 옷이 흐트러지지 않았고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한 세대가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세대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 세대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지만은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역시 체험했지만은 그들은 이 일이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도 먹었고 기적도 경험했고 옷도 부르트지 않았고 전쟁이 승리했지만 그냥 그렇다고 느꼈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다 세워두고 너희 부모님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너희 부모님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요. 민수기입니다. 성경 민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한자로 민수기 뭡니까? 예, 백성을 계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쫙 나오다가 제일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쫙 나오잖아요. 왜 이토록 민수기 보면 너무너무 지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민수기 본문이 나오면 1장, 2장, 3장 계속 나오면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왜 민수기에서는 이토록 자세히 사람의 숫자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구조사를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언약하시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13, 14장을 지나서 15장에 이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했었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께서 13장 14장을 지나서 15장에 오면요. 데리고 나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약속했었던 그 너희 백성이 이 별처럼 될 거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 별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늘에 별같이 흩어져 있었던 그 놀라운 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체가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별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모든 과정, 모든 세대를 다 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을 세는 것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 단순히 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표면적인 그 필요인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인구조사가 마쳐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이 나옵니다. 왜 가나안 정탐이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이처럼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3장 14절에 열두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보십시오. 민수기가 숫자를 쫙 센 다음에 그리고는 13장, 14장 초반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원망합니다. 땅에 대한 성취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죽고 나중에 이 세대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열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았는데 두 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열 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 열 명이 당시 그 지파들에게는 엘리트들이고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면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본 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이들은 다시 거기서 돌아서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10명이 말했었던 그 이야기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1세대 전체가 진멸되어서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였는가? 그냥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1세대 전체가 진멸되어서 심판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한 이후에 낙심에 빠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건은요.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모두가 죽을 만큼 가혹한 잘못은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었던 진짜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셔서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눈으로 본 것만 보고 우리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씨 있죠, 씨. 이 씨가 생명이 있는 씨인 줄 알고 이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던 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그 땅에다가 이를 흩뜩 뿌리려고 딱 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판단할 때에 이 씨는 생명이 없고 죽은 씨다. 죽은 씨는 뿌려봐야 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씨를 거기다가 뿌릴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죽은 씨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저주인 그 세대 전체가 망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죽은 씨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이것과 비슷한데요. 일상적인 삶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이 부부가 했었던 어떤 행위들, 거짓말을 했었던 행위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죽냐 하면 그들이 했었던 행동을 일상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했었던 진짜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셔서 마침내 모세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신학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성령으로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광야에서 죽어갔던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전체를 보지 못한 무지한 죄입니다. 무지의 죄입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역시 오늘 본문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행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무지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어리석음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는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다른 세대들은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하는 말이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보아야 성경이 이해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단순히 내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고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고 아는 듯 보였지만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동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결정하는 그 판단의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새 번역으로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절에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1, 2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제목들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성령이 어떤 영인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떤 영인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김태형 목사님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 윤곽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1월달을 지나면서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성경을 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실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신이 없으면요, 신약이라도 결심하십시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나 한번 금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그 통독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90일이죠, 태영 목사님. 통독 성경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통독 성경은 그 성경을 따라가면 90일 만에 성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경을 일독을 안 하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은 2018년도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금년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독할 것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뭡니까? 깨닫는 마음 다음에 있는 것은 뭡니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눈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인데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말, 어떤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대표적인 찬양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 그가 하는 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라.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많은 표현 중에서 1절의 이 감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고백하는 찬양의 문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단어를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사했다라는 말은 그냥 좋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 속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고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매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다른 이름은 어떤 거냐? 기도 응답입니다. 감사의 다른 이름이 기도 응답이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나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것들을 내가 보고 할 수 있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기도 응답으로 기도 응답의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 할 때 그 보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결심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제 오른쪽에 기도 응답 나무가 있는데요. 이 기도 응답 나무를 제가 여기 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 나무, 이 감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쓰고 붙이는 이유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자. 제일 좋게는 매주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딱 붙이는 겁니다. 매주입니다. 월 한 번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잘 듣는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책임성 있게 듣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잘 듣는 것은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청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들음의 기도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바램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귀를 기울인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귀로 하는 겁니다. 듣는 자만이 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의 성경 구절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게. 제가 그 가정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가정의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주셨던 그 말씀이 성경이 어느 구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 이 언약의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어디쯤 성취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쯤 성취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면 안정감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생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게 희노애락, 생로병사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그런데 희노애락, 생로병사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일정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능력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넘습니다. 넘어버립니다. 마치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를 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이미 맛보아 본 사람들은 그걸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일정한 패턴의 신앙을 유지해버립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한수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난주에 날뛴 7,000명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은 말씀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있다면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한습을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보고 듣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은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